해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30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쉬지 않고 해나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불륜이라는 죄를 두고도 남이 하면 죄를 짓는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하면 이건 죄가 아니라 사랑이야, 로맨스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과 타인을 향해 이중잣대를 가지고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불륜을 저지르는 일에만 한정된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잣대를 통틀어 의미하는 표현이지요. 예를 들어 내가 늦으면 사람이 늦을 수도 있지라고 말하고 상대가 늦으면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왜 늦게 와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내로남불의 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안에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모습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자신과 남을 다르게 대하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첫 찬양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서로 다른 잣대로 평가를 할까요? 그 안에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인문학자들은 인간이라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나는 특별하며 삶에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하는 그 느낌이 자기 자신은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평가받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도록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니 이런 것을 먹으십시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니 이런 차를 타십시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니 이런 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상업적인 세상은 사람들 속에 있는 나는 특별하다라는 감정을 계속해서 자극하여 자신들의 물건을 팝니다. 이런 가치관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래 나는 특별하니 저런 것을 사용해야겠구나 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되어 가고 있죠. 더 우려할 일은 바로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해지는 설교라는 것을 들어보면, 요즘 만들어지는 찬양이라는 것들을 들어보면 바로 이 나는 특별하다라는 가치관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라는 가치관이 설교에도 또한 찬양에도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아니 하나님이 나를 향해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기 원하셨다는데 그럼 내가 특별한 것이 맞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일까요?
주 예수보다 더
선민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 민족이 신이나 신적 존재에 의해 선택되고 구원된다는 종교 사상을 의미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은 특별한 선택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민족이라고 믿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잘못입니까? 네, 잘못입니다. 잘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도 사실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태어나면 자연히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했습니다. 요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의 복음을 듣다 보면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나의 특별함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여 그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요즘은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신처럼 성도들 사이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말할 수 없도록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순남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렌서울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최순남입니다. 오늘 저희는 특별히 라마단 기간 중 이스라엘 안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입국한 이스라엘은 긴장은 있지만 일상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황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가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다 보니 이스라엘 안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북쪽으로 헤즈볼라가 계속 이스라엘 영토를 침입하고 미사일 등을 쏘면서 긴장은 있지만 이 역시 레바논과의 국경지대, 시리아와의 국경지대인 골란고원 등에서 일어나는 전투입니다. 물론 이러한 영향으로 가끔 사이렌이 울리지만 일상을 방해할 정도의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예루살렘이나 서안 지역으로 알려진 웨스트뱅크 곳곳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종교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라마단 금식 기간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여러 충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성전산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 무하마드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알려진 그래서 무슬림들이 신성시 여기는 알아크사 모스크가 있습니다. 특별히 라마단 금식 기간이 되면 무슬림들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긴장이 되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자주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더욱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불꽃이 튀어 큰 사태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평화의 도시라는 예명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이 라마단 기간 동안 또 다른 테러와 폭동으로 이스라엘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닌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슬람의 영이 가득한 이 기간 속에 하나님의 영적 승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라마단 기간 동안 또 다른 테러와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종식되어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멸해지고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직 전쟁이 마쳐지지 않은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통로가 되어 거짓 영으로 고통받는 유대인들이나 아랍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트앤소울 복음방송사에서는 방송 검토로 동역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방송 검토 봉사는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참여하실 수 있으시며 금요일부터 화요일 중에 가능한 시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방송이 CD로 제작되기 전 마지막 작업으로 미리 들어보며 진행자들의 이야기 중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주시는 작업입니다. 방송 검토 봉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랜소.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로 이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며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진행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유대 땅 가이사랴에 오게 된 바울 일행이 예언자들이 바울의 앞날에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보고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성령님께서 앞니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길을 피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그들도 배우고 또 우리도 배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액은 피하고 운은 쫓고 하려는 이유로 미래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드렸죠.
네.
그것은 철저히 이기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 일행 어떤 일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읽고 이야기 나누죠.
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가이사랴에서 성도들이 울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지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힌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여러 날을 머물며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장을 꾸려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도들은 가지 말라고 막는 그 길,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가라고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 길을 올라가지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이 길을 가지 못할 것 같아요. 피하고만 싶을 것 같습니다.
예, 오직 성령께 붙들려 사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출발하는 예루살렘으로의 길, 그 길에 가이사랴의 몇몇 제자들도 함께 올라가는데요. 그 중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제자가 소개가 됩니다.
오랜 제자라고 소개하시네요. 유명한 사람인가요?
초대교회 당시는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구브로라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초기에 등장했던 바나바,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아, 그렇네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바로 이 구브로 섬에 먼저 들렸죠?
네, 맞습니다. 나손이라는 사람도 바나바처럼 이 구브로 섬에서 온 사람입니다. 오랜 제자라는 표현으로 봐서요. 나손이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제자가 된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분명치는 않군요.
예, 뭐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시기는 그리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즈음을 학자들은 주후 58년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교회가 생긴 지 약 25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5년 정도 그리스도인으로 산 제자라는 말이군요. 네.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요.
네. 그리고 이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나손의 집에 묵게 하도록 함께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오자 형제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맞아주지요.
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도 만나네요.
네, 그 장소에는 장로들도 모여있다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해 나가셨는지 자신의 사역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러자 교회의 리더들이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바울의 보고로 보았을 때 이 일은 바울 개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한 것이네요.
네, 이들은 바울을 칭찬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자, 그리고는 이제 바울에게 당면한 문제 하나를 이야기하죠.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고 하시죠.
네.
약 25년 전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네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군요.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좋은 일인데 이 유대인들 대부분이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율법의 열성을 가질 수 있죠?
왜요? 율법의 열성을 가지면 안 되나요?
네? 예수님을 믿고도 율법의 열성을 가지면 안 되는 것 아니었나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유대인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 중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으로 의에 이르려는 사람들은 아니겠지요.
그래야 맞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두 가지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원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 자신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것이죠. 당시의 사도들이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원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원해서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세의 율법에 관해 이방인들이 지키도록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회의를 우리가 보았었죠.
네,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했었죠.
네.
자신들은 물론 자신들의 조상들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목에 두지 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지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믿음이 생기기는 했지만 아직 신앙적으로 좀 미숙해서, 그러니까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어서 여전히 자신들이 문화 속에서 지켜왔던 그 율법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방 교회에 가서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두고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하여 결정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두 부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 안에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친 이 말이 잘못 소문이 나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도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친다고 와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그것이 아닌데 소문이 그렇게 잘못 나 있다는 것이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믿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은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 바울에게 그것이 사실이냐 하고 묻지 않습니다. 네. 대신 리더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순절이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는데 바울 자네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테니 그들이 자네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대충 짐작이 된다. 그러니 괜하게 형제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해를 풀도록 하자 하면서 방법을 제시하지요.
결례를 행해서 바울이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마침 예루살렘 성도 중에 네 명이 서원을 했다고 하죠. 네. 서원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기간을 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시린 기간이 끝날 때에는 성전에 가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해야 하고요. 나시린인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았으니까 결례를 일주일 지낸 후에 8일째 되는 날 머리를 자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마침 네 명이 그 나시린 서원이 끝나니까 바울 자네가 이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해주고 또 결례를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 다 내주고 하면 사람들이 자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 사람이 율법을 배반하라고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거 다 헛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오해를 풀게 될 테니 그렇게 해봅시다 하고 권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결정해서 이방 교회에 보냈으니 그들도 모세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대로 되면 정말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오해가 풀어지고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아야 하지요. 양심을 거스르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타협이 아니라요.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내려는 시도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반대하면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지키는 척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선한 것이고 그 율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신앙 양심을 버리는 타협이 아닌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도 지도자들의 그런 권면에 동의하죠.
네.
바울 같은 성격의 이것이 타협이라면 결코 할 사람이 아니죠. 네. 그러나 바울의 생각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아닌 것이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런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면 본질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과 같이 되어주는 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모습이네요.
그럼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또 창녀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세리가 하는 일인 세금을 거두시거나 예수님이 창녀들이 하던 몸을 파시거나 하시지 않으셨지
네.
않습니까?
네.
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시며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9장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며 죄인과 같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화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을 얻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할로윈에 미국의 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얻겠다면서 교회를 할로윈 파티장으로 꾸미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팀들이 기괴한 귀신 분장을 하고 나와서 레드 제플린이라는 미국 70년대 락 뮤직 그룹의 Stairway to Heaven이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이런 기획을 한 이유가 바로 바울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을 본받아서 그랬다라고 말하지요.
정말요?
네.
아,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예, 이것은 교회가 미혹을 당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미혹에 빠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사람들의 오해를 풀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놓았습니다. 바울도 그에 동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합니다. 과연 교회 지도자들의 예상대로 사람들의 오해가 풀리는 일이 일어날까요? 읽어보죠. 27절부터 36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우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저런, 교회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오해가 풀리는 것이 아니네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다며 더 큰 오해를 하며 바울을 붙잡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소원을 끝내는 규례의 기간 7일 동안 바울은 성전에 가서 그 일을 도와주었는데 7일이 다 되었을 즈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아마도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면 바울이 3년간 머물며 선교를 한 곳이네요.
네, 3년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며 부딪혔던 정통 유대인들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다시 바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은 바울을 보자마자 고발을 합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백성, 곧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비방하며 가르치는 자고 모세 율법을 비방하며 가르치는 자이고 성전을 비방하며 가르치는 자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주장하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하고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는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해 버린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죠.
네.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진실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여기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까지 흥분하지는 않았겠죠.
네, 자, 당시 성전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요.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지요. 당시 성전은 헤롯이 중축해준 헤롯 성전이었는데요. 성전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요. 그 뜰을 넘어가면 이스라엘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또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만 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만일 이방인이 성전의 안쪽 뜰,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뜰에 들어가면 그가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사형 선고요?
네.
와, 정말 무시무시했네요.
예, 그래서 당시 성전 경내로 들어가는 계단 입구에는 이방인들은 실수로라도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할까 해서 헬라어와 라틴어로 경고문을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그 경고문에는 외국인은 성전과 그 경내를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침입하다 적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지요. 자, 이런 곳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갈 이유는 없었겠지요. 그냥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그 죄목으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다루어 보죠.
네, 정말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러나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왔기에 당황하거나 놀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나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잘못된 선민사상, 그 잘못된 선민사상이 요즘 한국 성도들 안에도 없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 성도들이 특별히 쓰임받을 것이라던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던가, 우리가 성경 속 누구의 자손이라던가 하면서 한민족이 마치 특별한 민족인 것처럼 성도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사야서 46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동쪽의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한민족을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해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동쪽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기준에서 보는 잘못된 생각이지요. 사실 성경에서 동쪽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입니다. 악한 방향이고 죄인이 가는 방향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동쪽으로 나갔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습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동쪽으로 가다가 바벨탑을 쌓았죠. 그래서 동쪽은 늘 죄인들이 가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서쪽에 계시죠.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만든 성막을 보면 사람들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와 서쪽으로 가며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야 하고 또 서쪽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고 그 성소 안에서 더 서쪽에 있는 지성소로 가는 것입니다. 동쪽은 죄인들의 방향, 서쪽은 하나님의 방향이지요. 시편 103편 12절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에서부터 그 인을 쳐서 옵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을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인을 칩니다. 그 말씀은 동쪽이 좋은 곳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까지 간 죄인들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인을 쳐온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해 가장 악한 죄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인을 쳐 올라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단 한 명의 잃어버린 양도 잃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 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특별함을 부추겨서 헛된 자만심을 가지게 하는 미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참 특별합니다 라고 말해주면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한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성도들이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는 것은 결국 한국 성도들을 다른 나라 성도들과 또다시 구분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다시 망가뜨리는 일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자신들은 급이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을 찾아와도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담을 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국 성도들이 특별하다 하며 다른 성도들로부터 구분해 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또 다른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며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민족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고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내 구주